군대에서 내려오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배식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없다. 이야기가 군대에서 있습니다. 우스라고 하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군대에서 이 배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알려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금이야 군인 복지가 좋아져서 그렇지만, 제가 군 생활 할 때만 해도 군인들은 늘 춥고 배고프고 졸립습니다. 요즘도 그럴 거예요. 군인들은 왜인지 모르겠는데 군복만 입으면 춥고 배고프고 졸립니다. 그런 군인들에게 배식 분배를 잘못해서 밥을 못 먹인다? 그거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래서 군대 배식은요, 군인 수만큼 공평하게, 그렇다고 적게 주면 안 되겠죠? 모자람 없이 풍성하게 주어져야 우리 군인들 전투력이 상승되고, 그래야 전투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삶에도요, 나눠야 할 몫이 있어요. 그 몫을 잘 분배해서 인생을 사셔야 그 인생이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이지, 인생의 여러 가지 몫도 구분하지 못하고 그걸 잘 배분하지 못하는 인생은 결코 그 인생이 잘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어진 인생,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 내가 가진 물질, 성공, 관계 등등, 여러분 다 나름의 몫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잘 구분하며 사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이런 전제가 있죠. 이건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건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성공도, 여러분, 우리의 가진 그 모든 것다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허락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고백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나의 모든 건다 하나님의 것. 이런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여러분 사용할 때는요, 실제적 접근이 필요해요. 그 모든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거든요. 그리고 그걸 잘 구분해서 사용하라고 말씀의 지침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요, 그 몫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몫을 잘 구분해 나가야 돼요. 그렇게 구분된 몫 속에서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가야 우리는 실수함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삶에 주어진 여러 가지 것들의 몫을 잘 구분하는 지혜, 그리고 그 몫을 제대로 사용하는 실제적 말씀의 기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삶의 지혜와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반드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몫을 잘 구분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첫째로는요, 하나님은요, 우리에 대해서, 우리 것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은 분임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은 며칠이에요, 여러분? 일주일은 며칠이에요? 7일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 7일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고, 그래서 사실 우리의 일주일 모두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해도 무방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실용적으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지침을 주셨냐면, 6일은 우리를 위해 쓰라고 주셨어요, 6일은. 그리고 주일, 이 하루는 주의 날로 여기고 그날을 잘 지켜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의 시간에는요, 내 몫, 여러분들의 몫이 있어요. 내가 계획해서, 내가 생각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몫에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은 결코 작은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몫의 시간보다 훨씬 더 길어요, 많아요. 우린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물질도 그래요.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물질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 뭐 가지고 태어난 분 여기 계십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발가벗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태어난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많은 것이 주어진 거예요. 다 뭐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이 맞아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그것을 사용하는 실질적 지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리고 그 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몫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몫 11조를 강조하는 설교만 들어서 그렇지 여러분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 몫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몫이 있어요. 내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코 작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몫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게 얼마예요, 여러분? 10분의 9, 10분의 9. 그게 여러분의 몫, 나의 몫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몫은 뭐예요? 10분의 1, 11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시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몫을, 여러분의 몫을 주셨어요. 그런데요, 너무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 몫보다 훨씬 많이 주시고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 대해, 우리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은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많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풍성히 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몫을 잘 구분해서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그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걸 잘 구분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요, 이상하고 나쁜 놈들에게 신앙의 이름으로 가스라이팅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단이나 이상한 집단이나 또 잘못된 목회자들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 헌금을 그렇게 조금 하냐? 정말 당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당신들의 모든 걸 다 바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당신들 집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쳐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안타까운 건 뭐냐면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이 또 그 말에 속아서 그렇게 해서 이단에게 당하고 이상한 목회자들에게 당해서 삶이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를 저는 꽤 봤어요. 그 왜 그래요, 여러분? 인생의 몫을 구분하지 못해서 생긴 착각이자 어려움인 거예요. 제가 그랬죠,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의 7분의 6, 여러분 물질의 10분의 9는 누구 몫이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몫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쓰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잘 쓰면 되고, 그 여러분들을 위해 쓴다고 여러분 신앙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여러분 그것 가지고 죄 짓는 데 쓰고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곳에 쓰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 삶의 목 가운데는 분명히 여러분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요 집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많은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몫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더 헌신함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안 한다고 여러분 신앙이 없는 거고,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 덜 사랑하는 거라는 잘못된 논리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우리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난을 강요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누려야 할 것들을 억지로 빼앗는 분도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풍성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좋은 거죠. 귀한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게 억지가 돼서는 안 돼요. 기쁨이어야 돼요. 강요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자율적으로, 자유의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신앙에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는 거지, 그걸 놓쳐버리면 신앙의 참 기쁨, 참 자유를 놓치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요, 목사입니다. 저는 신학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제 친구들은요, 거의 다, 대부분 다 지금 목사예요. 그런데요, 그 친구 목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어요. 신혼여행을 기도원으로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그런 거예요. 아, 결혼해서 부부를 이루어서 가정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냐고, 하물며 목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갔습니다. 네. 여러분, 자기가 여러분 그걸 기쁨으로 드리는 건 말리지는 않지만, 신부에게 물어봤어요? 물어봤냐고요, 여러분. 신부도 여러분 신혼여행 여러분 기도원으로 가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인색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목사라고 여러분, 신혼여행 여러분, 발리로 간다고 뭐라고 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결혼했으면 여러분 신혼여행 좋은 데로 가야죠. 가서 이 저출산 시대에 애기돌 만들고, 그래야지 무슨 기도원이에요, 여러분, 기도원이니. 물론 여러분, 신랑 신부 두 부부가 우리는 그랬으면 좋겠다. 그게 기쁨이다. 그게 행복이다. 그러면 그거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 신랑이 그렇게 하자고 하는데 사모 신부가 안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그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1년에 휴가 일주일 있잖아요. 휴가 일주일이 있는데 이번 주에 여러분, 우리 교회 여름 성화학교 수련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사 선생님들 중에 귀한 분들이 계세요. 그 일주일 휴가를 교사로서 여름 성화학교 여름 수련회 아이들을 섬기는데 사용하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이번에 아프리카 탄자니아 단기 선교를 휴가 가는데 쓴 거예요. 그 휴가를 보낸 거예요. 귀한 거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사분들은요, 어떤 성도님들은 그렇게 못해요. 1년에 진짜 딱 일주일이 휴가예요. 월차 반차도 못 내요. 그런 교사분들이 성경학교 수련회 기간에 맞춰 휴가 안 내고 다른 날짜 휴가 내서 가족들과 1년에 단 일주일 휴가 보낸다고 우리 교회는 제발 뭐라고 하지 맙시다. 담임 목사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허락합니다, 제가. 그거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도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휴가를 내서 성경학교 수련회 참여한 분들이 귀하고 훌륭한 거지 그렇게 하지 않는 분들이 믿음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들은요, 자신의 목으로 그런 선택을 한 것 뿐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 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뭐라고 할 만큼 인색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부터 우리 교회 교사들 다 성경학교 수련회 안 가고 휴가 갈까봐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하고, 목사로서 이 비밀을 괜히 말했다 싶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은 안 그럴 걸 알기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쁨으로 하세요, 기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의 자유 의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의 몫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을 오해하고 잘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가난을 강요하지 않아요. 뭐 다 내놓고 신앙생활 하라고 하지 않아요. 무조건 다 내놓고 다 드리라고 강요하는 게 성경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몫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기쁨으로, 감사로, 자유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유를 빼앗기지 마세요. 그 기쁨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더 드리고 싶고 더 나누고 싶은 것이 여러분의 마음이면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감사로 그렇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사랑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몫, 내 몫이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걸 하나님은요, 그 몫을 하나님 몫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의 내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그런 신앙생활을 기뻐하지도 않으세요. 여러분의 몫을 잘 구분해서 여러분 지혜롭고 기쁘고 자유롭게 풍성하게 잘 사용하여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고 하나님의 몫을 절대 도적질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리면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이 목사님, 정작 이 이야기 하시려고 지금까지 연막을 놓으셨구나. 여러분, 저를 아직까지 그렇게 모르세요,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앞에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아무도 거의 하지 않는 이 앞에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사실 이 부분도 말씀드릴까 말까 하다가 우리 삶의 몫을 이야기하는데 이 몫을 빼고 이야기한다는 건 목사로서 말이 안 돼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죠. 아멘?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마음이어야 돼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의 여러 몫을 잘 구분해 가야 돼요. 거기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몫으로 사용되어져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도 그렇고, 여러분, 물질도 그렇고, 우리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몫이 있어요. 그건 제발 여러분, 도적질하지 마세요. 그것도 시간과 물질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기준을 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몫으로 그렇게 많이 주셨는데, 그 조금의 시간, 조금의 물질, 그거 하나님께 인색하게 군다? 심하게 말하면 도적질한다? 그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 신앙 없다 말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이건 여러분 신앙이 없는 거예요. 이건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요,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동산의 모든 과일, 열매를 아담과 하와에게 다 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모든 것들은 네가 너희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해라.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나 딱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건드리지 마라.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여러분. 그건 건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나머지 것, 그 풍성한 많은 것들은 우리가 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그건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욕심이 들어가서 그걸 건드려요. 하나님의 몫을 건드려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 그게 죄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인류의 죄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더 이상 길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주일 성수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11조 생활 하셔야 돼요. 이건 우리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니고 저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두신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삶이 복받는 일이고 여러분의 삶이 잘 되는 일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제발 여러분 그 선을 지켜가야 돼요. 제가 아주 예전에 설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에게 조카들이 꽤 있는데요. 설날이면 우리가 어른들에게 뭘 해요, 여러분? 세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세배하면 또 뭘 줘요? 세뱃돈을 이렇게 줍니다. 그날도 우리 조카들이 또 할아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제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일 막내니까 맨 끝으로 절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애들, 조카 애들 이렇게 눈을 보니까 존경하는 마음으로, 어른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세배를 했는데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벌게 져가지고 세배를 하는 거예요. 그 쟤한테 맨 마지막으로 딱 와가지고요. 세배를 하는 거예요. 세배를 하자마자 탁. 그래서 제가 10,000원을, 이렇게 10,000원씩을 줬어요. 그게 너무 얄미운 거예요. 너무 꼴배기에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 애들을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10,000원을 딱 나눠주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삼촌이 커피 살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누가 받은 세뱃돈 10,000원 나한테 줄 사람? 그러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열이 받아서 그랬죠. 삼촌을 사랑하고 삼촌 말대로 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래도 안 주는 거예요, 얘네들.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꼬맹이 하나가 있었는데 엄마가 시켰는지 뭐 아직 돈의 가치를 모르니까 엄마 가서 주라고 했나 보죠? 그러니까 쫄래쫄래 와서 저한테 10,000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조카 보란 듯이 이 꼬맹이한테 10,000원 받고 얼마를 줬는지 아세요? 50,000원을 줬어요. 그때부터 머리 큰 아이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저도 드릴게요. 저도 제 거 가져가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걔네들한테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이미 기차 떠났다. 이미 기차 떠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서 하나님 몫을 챙기실까요? 이 세상 만물을 다 지으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신 그분이 왜 하나님의 몫을 우리 보고 그 조금의 것을 왜 드리라고 할까요?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시려고 그 코 묻은 돈 빼 드시려고 그러실까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그거 필요 없는 분이에요. 단지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싶은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내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모든 걸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기는 것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마음과 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시간을 통해 물질을 통해 점검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요, 그 조카 아이들 코 묻은 돈, 세뱃돈 뺏어서 여러분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요, 삼촌을 향한 조카들의 마음을 알고 싶었어요. 그런 조카에겐 더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요, 제 마음 같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여러분, 하나님의 몫은 도적질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드리라면 드리세요.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세요. 그 기본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그 삶의 지혜를 여러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여러분 목 속에 이웃의 목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제가 오늘 두 번째 이야기를 강조하고자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게 아니라 사실 첫 번째, 세 번째 이야기를 드리려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우리 오늘 말씀 9절, 1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름이를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보세요. 그 밭의 주인이 있어요. 상식적으로 밭의 주인이 있으면 그 밭에 나는 식물, 작물, 열매, 이삭은 그 모든 것은 다 누구 거예요 여러분? 밭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밭주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다 그거 네 것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밭의 주인에게 명령하세요. 밭 모퉁이까지는 다 거두지 말아라. 떨어진 이삭 줍지 마라. 포도원 열매도 조금은 남겨둬라. 떨어진 포도 열매는 줍지 마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그러세요? 네 밭에 나는 것이라고 해서 다 네 것 아니다. 그건 가난, 거기에는 가난한 사람의 몫이 있고 어려운 사람의 몫도 있고 거름인의 몫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성공이라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얻은 결과라도 밤낮 없이 일해서 번 돈이라고 해도 그거 다 여러분의 몫이 아니에요. 전부가 내 몫은 아니에요. 거기 안에는 반드시 작더라도 이웃의 몫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의 성공 뒤에는 그분들의 실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취 뒤에는요 그분들의 좌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얻은 물질 뒤에는요 그분들의 가난이 한몫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좋은 조건에서 시작해서 얻은 성공이고 돈이지만 어떤 분들은 아무리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려도 빠져나올 수 없는 여건일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우리의 성공, 우리의 승리, 우리의 성취, 우리 부에서 이웃의 몫을 생각하고 반드시 따로 떼어 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파리 올림픽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김혜암 자매가 유도 78kg급 이상급에 출전했거든요. 파리 가기 전에 개인적으로 제가 기도해 주면서 제가 김혜암 자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메달 분명히 딸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믿음 가지고 하라고. 제가 기도하면 된다고. 근데 제가 사실 지난주에 좀 아차했어요. 아차한 게 뭐냐면 제가 지난주 주일 예배 광고 때 우리 교회 김하윤 자매가 유도 경기 출전하니까 기도 많이 해달라고 광고했잖아요. 광고하고 아차한 거예요. 그냥 개인적으로 하면 되는데 전체 광고를 해가지고 기도하고 메달 못 따면 목사로서 이게 무슨 망신인가. 아 생각하고 아 이 목회적으로 실수한 거다 이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맨날 믿음 이야기하면서 목사가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제가 이번 주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김한 선수 메달 따게 해달라고. 그런데요 8강전에서 진 거예요. 제가 김하윤 선수 아빠도 아닌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요 패자 부활전에서 다 이기고 올라가가지고요 김하윤 자매가 동메달을 땄는데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동메달 연금 내가 받는 것도 아닌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단체전 동메달 여러분 보셨어요 여러분? 아, 제가 밤늦게까지 보느라고 설교가 조금 미비했어요 여러분. 아니, 저걸 밤늦게까지 보는데, 야, 어떻게 여러분. 안바울 선수, 아시죠? 안바울 선수. 이름이 안바울이면 어떻게 써요, 여러분? 이름부터가 여러분. 근데 그 선수가 여러분, 처음에 경기할 땐 졌잖아요. 근데 또다시 여러분, 자기보다 한 체급 높은 사람이랑 했는데, 야, 결국 이겨가지고 동메달 받았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혀 이번을 계기로 깨달은 게 있어요. 얘는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일단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되든 안 되든 일단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간절 소망합니다. 또한 제가 이 파리 올림픽의 경기를 보면서 깨달은 중요한 게 또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왜 1등이 있어요? 2등이 있기 때문에 1등이 있는 거예요. 왜 은메달이 있어요, 여러분? 동메달이 있으니까 은메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동메달이 여러분 값진 메달입니까, 여러분? 왜 동메달이 왜 값진 메달이에요? 메달 못 딴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동메달이 정말 값진 메달이 되는 거예요. 메달을 못 따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메달 리스트에 영광과 기쁨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내가 열심히 한 목만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슬픔의 목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보고 그걸 잊지 말고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 주변을 섬기는 심리 프로젝트를 합니다. 우리 이웃의 아픔, 어려움, 가난, 고통을 함께하기 위해 우리 교회는 심리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는요, 그 안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그분 한 분 한 분이 기억하고 생각하는 이웃의 목들이 다 담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의 몫에 이웃의 몫이 있어요. 그것을 담아낼 수 있어야 돼요. 또 우리는요, 아프리카 아이들을 돕고 그들을 후원하고 학교를 통해 그 아프리카 아이들을 가르치고 물이 없는 지역에 우물을 파고 그들을 돕고 있어요. 그 모든 일에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웃의 몫을 생각하고 이웃의 몫을 기억하는 분들의 후원과 사랑이 있기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성공, 나의 성취, 내가 가진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속에 있는 이웃의 아픔과 좌절과 어려움의 몫도 돌아보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겸손해지고 우리는 더 나누고 섬기는 그 귀한 삶의 모습을 놓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 삶의 지혜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서요, 여러분 삶의 몫을 잘 구분해 나가세요. 그런 삶이 지혜롭고 그런 삶을 살 때 여러분의 삶의 길이 새로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자신의 목, 여러분의 몫이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 풍성하게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기쁨으로 자유롭게 감사로 잘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몫이 있어요. 그건 절대 여러분 뺏지 마세요. 도적질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이웃의 목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웃의 아픔과 눈물과 어려움을 우리는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섬김의 모습이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에게 더더욱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몫을 잘 구분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반드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꼭 지혜롭게, 복되게, 아름다운 삶으로 여러분의 삶의 몫을 잘 나누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